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두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장로님의 기도와 우리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예물이 하나 되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종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임금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라고 했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지키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혹은 호산나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2004년도에 출판된 기독교 서적 가운데 그 해의 책으로 선정된 것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떻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나는 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대신 다 이루셨으므로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 예수님의 삶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임을 받는 것, 그걸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왜 특별히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셨는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동사는 텔레스타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3인칭 단수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하다, 끝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빚을 지불을 하다, 빚을 갚다, 세금을 내다, 집세, 렌트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정반대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루시퍼의 교만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타락한 천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더 생생하게 표시가 되는데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I will sit enthroned,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 이것이 사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주석의 대가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절규는 승리의 부르짖음이다,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승리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태복음 28장 18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든지 적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가장 높임을 받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불순종하다가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울 왕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1977년에 저희 아들이 그 3살 2개월 되었을 때 요셉이가 3살 2개월 제 딸 유니스가 11개월 되었을 때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 강옥화 권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이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와서 도와달라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은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를 떠날 형편이 안 되었고 그리고 이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도 그때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갈라지고 사람들은 떠나고 몇 가정 안 남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떠날 수는 없고 부름은 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하여 순종하고 떠나온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날마다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좀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미루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실수 없이 내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드디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한 평생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부끄러운 구원일 것입니다. 1883년 호레이스 언더우드라는 분이 뉴저지에 있는 뉴 브랜스윅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선교대회가 열려서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의 조선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작년에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학생들이 들었지만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미 자기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그 가슴에 너는 왜 못 가느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서 결국은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어 떠나기로 결정하고 준비해서 2년 후인 1885년 4월 5일에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셀라와 함께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발을 디딘 것이 그의 선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조선 땅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이 마르고 벌거벗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압니다. 그분이 쓴 영어 기도문에는 O Lord, I cannot see anything right now. But Lord, I know that you will soon turn this dry land and the barren land into a blessed land. 그리고 언더우드의 형님인 존 T.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뉴욕에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발명을 해서 그 타이프라이터를 팔아서 얻은 수입으로 이 자기 동생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선교비를 부담했던 것입니다. 124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주님의 목적에 쓰임받았던 신실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런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죄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가 진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 동사 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빚을 갚다 혹은 렌트를 집세를 내다 택스 세금을 내다라고 하는 뜻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반세겔 회당 성전 세를 지불할 때 이 동사가 쓰여졌고 로마서 13장 7절에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고 할 때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5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나 남편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갚으라고 해도 못 갚겠다고 종이 애글복걸하기 때문에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이게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느냐.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6천 날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다 그 체주에게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1만 개가 있으니 1만 곱하기 6천 나누기 365 하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16만 4천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다 그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갚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학비 4,500불을 그 당시에 빚을 졌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 한 달에 47불씩 10년 동안을 물어서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은 죄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16만 4천 년을 갚아야 된다는 말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형, 빚이 다 갚아졌다. 너희들이 갚을 필요가 없이 이 빚이 다 갚아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지불하는 데는, 죄의 빚을 갚는 데는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값은 반드시 벌, 죄는 반드시 벌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불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뉴욕 마나탄의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PCA 교단에서 아주 참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무하시는 교회가 The Church of Redeemer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마나탄의 맨주먹으로 아내와 함께 와서 개척한 것이 지금 6,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The Reason for God라고 하는 책,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그분이 말하기를 진정한 용서는 값비싼 고통이 있어야 된다. 용서하는 데는 아주 값비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Real forgiveness is costly suffering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기를,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자동차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키를 주고 자동차를 빌려주어서 그분이 차고에서 자동차를 이제 뒤로 백을 해가지고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 마당 끝에 있는 그 게이트를 박아서 그 문이 부서지고 그 담이 다 헐어버려졌습니다. 이걸 혹시 인슈런스에서 물어주는가 해서 알아봤던 인슈런스에서는 안 물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가 이걸 돈을 내서 고쳐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물든지 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결정하기를 내가 내 돈으로, 잘못은 그 친구가 잘못했지만 내가 내 돈으로 물겠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그걸 깨끗이 고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나쁜 짓은 내가 했습니다. 망할 짓은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지불을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 중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형을 받고 나를 석방시켰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어려서지만은 이제 38선을 넘어오면서 소련 그 보초에서 그 붙들려가지고 북한에서 말하는 보안소에서 한 이틀 밤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런 그 짧은 이틀 밤이라도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불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안다면 불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백만 불을 지불을 해야 한 사람 천국에 보낸다고 한다면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나 백만 불을 헌금하고 천국에 갈 사람 있겠습니까? 다섯 식구라고 하면은 50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대신 다 지불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됐다, 너무 지쳤다,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과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해방되고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세계는 함께 노력하지만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삶은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인가, 이 복음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실패요 패배인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죄값을 자신이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67억 가운데 40%인 27억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위임받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지금도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위임하신 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중보 기도로 두 번째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직접 우리 몸으로 이웃에게 전하며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40%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제자 된 자들이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